사무엘하서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성경에는 저주가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은 축복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에는 저주와 축복이 함께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처럼 저주와 축복이 함께 이렇게 넘치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저주는 버리고 피하고 축복만 선택해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주어지는 몫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바라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성경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복과 저주 이래하면 생각나는 성경에 유명한 장이 하나 있죠. 흔히들 축복장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는 신명기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그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과 저주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고 모든 명령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지키지를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여호와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뜯어봐가 뜯어봐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지금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말씀하고 저주를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에게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라는 그런 의도는 하나님께는 추호도 없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한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 조건은 거기는 절대 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신명기 28장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28장 이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복장이 아니고 바로 저주장입니다. 그 28장 내용을 봐도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 말하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저주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아예 그들 위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은 저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에 해당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에 해당되는 그러한 민족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명령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 그런 얘기죠. 인간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즉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이웃과의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도 좋아하고 이웃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네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의 유익을 존재하는 것이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사랑을 인간이 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앞에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 내용은요. 뭐 부모를 팽개치고 쫓아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포악한 그런 행위만을 지금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포함되는 것이고 불평도 포함되는 것이고 내 부모는 왜 저런가? 이러한 불만족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느 누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그 말씀에 속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판결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을 인간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온통 보면은 복받을 인간밖에 넘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만 계속 끄집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모자를 뭐 치약 이만하고 모자를 해가지고 안을 보여줍니다. 비어있어 보여줬는데 그 모자에서 희한하게 비둘기도 나오고 뭐 돈도 나오고 하여튼 별게 다 나와요. 물론 속임수라는 걸 뻔히 알지만은 그 속아 넘어가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자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기술이 아주 묘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서는 복받을 인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복받을 인간이 흘러 넘치더란 얘기죠. 성경에서 나와야 될, 쏟아져 나와야 될 저주는 눈쉴 것보다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물론 예수 안에서 복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복받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복과 상관이 없고 저주받을 존재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한 존재에게 복이 허락이 되어진 것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려면 결국은 저주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잊어버리고 온통 복만 생각하더란 얘기죠. 이처럼 그 저주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 증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쫓겨다닐 때 도망을 찌다 그걸 본 시므이가, 시므이는 그 사울 집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므이가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가지고 그 나라를 너의 아들에게 지금 돌려버린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을 치는 입장이지만은 그때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혼자는 말이죠. 물론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저주를 하고 했겠지만은 쫓아가면은 뭐 도망을 치겠습니까? 결국 붙들릴 뿐이죠. 그렇다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원한이 참 많았는지 그 죽을 수 있다는 위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타인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이제 받았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둘 마음이 여러분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 뭐 힘 좀 있으면은 그 저주한 사람을 반쯤 때려 죽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럼 분통이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비새가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천건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시므이를 죽은 개라 아주 이거 우리식으로 말 쌍욕입니다. 죽은 개다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죠. 다윗에게 가가지고 저놈은 목을 베고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신하들 마음도 분명히 편치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이는 고생을 한다. 뭔가 좀 분노가 치받쳐 있는 그런 그 상황일 수 있는데 즉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뭐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욕지거리하면 정신 나간 사람쯤은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일들도 화가 차 있으면 조금만 일에서도 분풀이 하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주를 하더란 말이죠. 자기 왕을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 누가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자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달려드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죠. 당장 발끈하며 화를 내고 달려드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비새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아비새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시므이 목을 베겠다고 하는 아비새가 성질이 나쁘거나 포악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아비새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미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상당히 뜻밖의 반응을 다윗이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 시므에게 시킨 일이다. 그래. 그러니 아무도 시므에 가가지고 네가 이 다윗을 저주하냐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시므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누가 따지는 것이 됩니까? 여호와께 따지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왜? 여호와가 시킨 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다윗에게 있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그냥 제사나 드리고 재물이나 바치면서는 하나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믿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주일 되면 교회에 찾아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한 그런 수준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르간 그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까발려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분명한 건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 그 말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자기를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시므이가 하나님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거 넘어갈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왜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은 그건 너무나 단편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세상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버린다는 것.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저주를 하고 욕한다고 합시다. 나를 저주와 욕함이 아까 말한 일단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욕하게 하는 거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할 때 그럼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욕한 것에 대한 화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화는 그냥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그냥 화를 참고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 질문이 오해가 안 됩니까?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욕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 다윗처럼 저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이렇게 믿고 넘어간다 했을 때 그 화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화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화가 왜 사라져요? 화는 있지만은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참자 넘어가자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시므이의 저주가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킨 일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아예 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한 모습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길은 하나입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당연한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한 저주라 그 말입니다. 나를 향한 저주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죠. 사람이 성격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살아있을 때에 나는 저주받아 당연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날 저주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에는 화라는 게 있을 수 없겠다 그 말이죠. 다윗의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된 그 배경에도 자기를 저주보다 마땅한 자로 여겼던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범죄가 다윗의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 범죄를 통해서 장차의 길에 하나님 징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반역하는 재화가 집안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악함을 깊이 돌이켜보는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이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그러한 길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저주보다 참 마땅한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한 그 생각을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시므이의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다윗이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비새처럼 시므이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인간적 반응이 틀림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아비새는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자기 중심인 악한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다윗은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저주까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누가 나를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 화내지 말고 참아라겠으니까 참자 이런 식이 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걸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란 얘기죠. 믿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주어지면 항상 내가 뭐 능력이 있어지고 어떤 뭐 착한 행동을 많이 해 칭찬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믿음은 우리를 내소 깊은 죄를 포기하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분명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 저주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자각을 하면서 나를 욕한 자에게까지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다윗처럼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욕한다 할지라도 비판한다 할지라도 당연한 하나님 일로 받아들이지를 않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복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아주 강렬하죠. 복받자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여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원해서 교회를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너희가 배부름 때문에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온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뭘 노리고 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 노리는 복이 정당치 못하다는 거, 그걸 끊임없이 외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저주와 심판, 하나님 멸망을 감춰버리고 복과 구원만을 말하고 있다는 건 마술사 같은 그런 속임수일 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원래 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인간은 복발자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그때 이미 인간은 복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지 않습니까? 복이란 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세상에야 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돈 벌고 잘 살 복으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의 그러한 복이 과연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였을 뿐이라는 얘기죠. 저주는 곧 죽음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남겨진 몫은 저주, 죽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에서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는 예수님 피 흘리심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저주가 해결됐다. 이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뭔가를 부지런히 했다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저주를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 복에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저주를 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피의 의미와 귀함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신자들을 이 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 역할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주라는 것,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관심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주는 다 빼버리고 복을 말하고 복의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행위에다가 맞춰버린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 그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저주 받을 자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주라는 자기 본질을 보지 아니하면 보지 않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꾸 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또 내가 복을 원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 이걸 보지를 못하니 복달한 소리가 스스럼없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복을 달라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든 저주를 몽땅 담당하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이 뜨이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를 믿게 된 것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달라지고 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데 전에는 돈 많고 편히 잘 살 복인 줄 알았던 그러한 눈들이 그러한 세상 것이 복으로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인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일 거리로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백성에 잉태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이를 가졌다는 거 이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냐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한 본질에서부터 깨닫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비천하면서 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은 비천함과 저주의 자리에 처한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백날 들어도 듣긴 들어도 알긴 알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비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나에게 복이구나. 바로 그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비천과 저주의 자리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꾸 세상 것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큰 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 최선을 다할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불의함과 비천에 처하고 저주에 처한 여러분의 본질을 예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와 저주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려 피해가면서 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또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짓거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주의 소리 듣기 좋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주의 말이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듣기 싫은 말인데 그 듣기 싫은 그 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게 좋을 뿐이죠.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겠다. 그 말은 여호와가 다윗을 저주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아 여호와가 지금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저주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나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신다면 어찌 이런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은 비천한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이걸 보게 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노래라는 것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찬송 부른다 해가지고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알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 피 흘림을 바라보는 그걸로 감사하는 그게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내 속 깊이 깨닫는 바로 그 믿음 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찬송이 있는 신자가 세상 것이 없다 해가지고 한숨 쉬지도 않을 것이고 남들처럼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미 넘치고 있는 복의 통로에 머물러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넘치고 있는 복인데 뭘 또 원하는 자로 나오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란 얘기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그런 나를 보게 되었을 때에 누가 나를 저주와 욕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병들고 죽어가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것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주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서 정당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몽땅 다 아비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뿐이고 낙심할 낙심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심판의 자리, 나의 비천한 자리, 거기에 들어가 봤을 때 예수님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피 흘림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품었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원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이고 저주받을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나를 통해서 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의 몫이었던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친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노래가 나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저주보다 마땅한 자로 여긴다면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분노가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